수월심의 보리수 그늘 아래 NIBM 뉴욕 불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사한 달 3월 보리수 그늘 아래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 수월심 인사드립니다. 지난 17일은 부처님 출가제일이었습니다. 20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 그리고 오늘은 부처님 열반제일입니다. 부처님의 출가 열반절을 맞은 애청자 여러분의 정진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갑진년의 봄이 화사함을 안고 찾아올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의 도래와 함께 애청자 여러분의 일상도 더 한층 밝음을 추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 시간 보리수 그늘 아래 고운 자리를 마련하고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가곡이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상 시 홍남파곡 봄처녀 바리톤 고성현 선생이 연주합니다.
봄처녀 재노시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니를 찾아 오시는가 님 찾아 가는 길에 내 시라 이상도 하옵시다 행여 내게 오심인가 오시는가.
네, 바리톤 고성현 선생의 굵은 목소리와 함께한 봄처녀였습니다. 본지풍광 계면연의 동안거 해제법어 조계종 종종 중봉 성파 대종사 계면연의 동안거 해제일을 맞아 넓디 넓은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으로부터 법을 청하는 삼배를 받으신 조계종 종종 중봉 성파대종사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으신 채 참석대중을 한참을 쳐다보고 계시다가 오른쪽 어깨에 걸친 긴 주장자를 들어 크게 세 번 내리치시고 다음과 같이 이르시었다. 자장매에 더욱 불꽃 찬 소나무 푸르네 격석 탄성 여정고하고 번천 낭색 사은산 이로다 탄경랑 타풍 겸오나 독립 정정 의유하니로다 바위치는 여울의 물소리 전쟁터 북소리 같고 하늘 덮은 물보라 은산과 같네 여울의 성남파도 바람과 비를 때리지만 홀로 서 있는 백로의 마음 갈수록 한가롭네. 제방선원의 성객들이 삼동결제를 성만하고 삼문을 나서게 되었도다. 청규를 준수하고 대중이 화합하여 화두참구의 일념으로 정진하니 다사다난한 세간일이 꿈같이 스쳐갔도다. 마치 여울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백로와 같이 힘차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이겨내니 화두가 타파되고 수행자의 본분이 분명히 드러났도다. 물보라 넘어 펼쳐지는 경치는 백로의 곱고 강한 다리와 물결을 이기는 힘이 아니면 보지 못하며 쏟아지는 물줄기 틈새를 보지 못하면 드러나지 않으리라. 그대들은 무슨 경치를 보았는가?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여 세간의 많은 이들이 영축산의 봄 소식을 묻는다면 어찌 답하려 하는가? 영각 앞 자장매는 더욱 붉고 무풍한 송은 더욱 푸르다 하리. 세사 내부련하고 진교 비환영이로다. 용룡 정토묘면 부염 공처정 이로다. 자세히 생각하면 곧 그렇지 아니하고 진정한 교묘함은 환영이 아니라네. 오묘하게 좋은 정토를 만들려면 공가정을 싫어하지 않아야 하네. 말씀을 마친 종종 성파대종사는 긴 주장자를 들어보이신 후 세 번을 내리치시고 법상에서 내려오시었다. 네, 본지 풍광. 지금까지 조계종 종종, 성파 대종사의 계묘년 동안거 해제법어와 함께 하셨습니다. 정률 스님의 찬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호라 꽃잎이요. 네, 오호라 꽃잎이요. 정률 스님의 음성 공양으로 들었습니다. 문숙을 소식. 보스턴 문수사 계산 종장이면서 회주 스님이신 포의 도범 큰 스님께서 저희 방송에 내려주신 주옥 같은 서신을 모아 함께하고 있는 문숙을 소식. 오늘 이 시간에는 고의 자화상평과 함께하겠습니다. 고의 자화상. 아침에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하다가 나는 오른손으로 면도를 하는데 거울 속의 나는 왼손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을 거꾸로 살아온 자신의 뒷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고흐의 자아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화가 고흐에게 물었습니다. 모델력 없어서 힘들다면서요?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요? 누구입니까? 나 요즘 자아상 그립니다. 고흐가 자아상을 그릴 때 거울을 보고 그릴 때도 있었고 사진을 보고 그릴 때도 있었으며 그림의 중점은 자신의 얼굴 골격에 두고 그렸다 합니다. 그 시대는 흑백 사진이었지만 색채로 자아상을 그렸으며 거울을 보고 그린 그림은 실제로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좌우로 바뀌었다 합니다. 거울이 자신의 외형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마주보고 있으므로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고흐가 고갱에게 보낸 편지 중 반 고흐 영혼의 편지, 그래서 나는 이 초상화를 영원히 부처에 귀의한 승려의 초상화처럼 여긴다네. 좌상 중에 한 작품은 입술을 꼭 다물고 있으며 아랫입술에 피가 그려져 있습니다. 입술이 터서 피가 난 건지 입술을 깨물어서 피가 흘렀는지 고흐는 창의적이었지만 가난하고 외로웠으며 괴로운 시간을 핏자국으로 나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885년 동생 태호에게 쓴 편지에서 아카데미의 인물화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는 고칠 것이 없고 실수 하나 없이 매끄럽게 그렸지. 그러나 그런 그림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끔 이끌어주지 못했다. 사진이라는 매체도 인간의 내면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 나는 인물화를 통해 기이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이 마음속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변화없는 사진처럼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미래를 희망한다는 것은 자칫 발전 없는 일만 거듭하게 되므로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라는 뜻이겠습니다. 중국의 어느 화가가 말하기를 늘 보는 거울이지만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 거울을 마주하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각도나 표정을 지어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거울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자화상이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붓을 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스님들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노숭이 되도록 살고 보니 어쩌다 거울을 보면 곧잘 묻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죽어가고 있느냐? 분명 살아가고 있는데 몸은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고 있으니 내 몫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러나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는 대화가 안 됩니다. 분명 거울 속에도 두 귀가 있고 입도 똑같이 말하는데 소리가 막힙니다. 거울이 아니면 자신을 만날 수도 없으며 거울이 만나게 해주면서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던 늙어가든 죽어가든 말을 못하든 못 듣든 거울을 바라보며 얼마나 더 비춰볼 수 있는지 묻는 거란다 라고 무언의 대화를 합니다. 노인들이 굼뜨고 더듬거리는 전경 앞에서 자신의 더딤과 소멸의 과정이 낱낱이 비춰보임은 비교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시공간은 모두가 공유하면서도 의식은 저마다 다른 세계에서 살며 머무름이 없이 변화해가는 숱한 주변을 보다 보니 순한 숨결로 여기까지 세월에 끌려온 것 같이 어떤 계기에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위가 바뀌며 행위가 바뀌면 자신의 삶이 새로운 세계로 바뀐다고 합니다. 눈은 밖을 보지만 고요한 선정은 자신을 보게 하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느껴지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심까지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지 않아도 거울 앞에 서면 자화상이 나타나므로 자문자답한 넋두리입니다. 2020년 8월 11일 문수굴에서 집고 중인 늙은 봄. 네, 보스턴 문수사 계산 종장이면서 휘주스님이신 포획 도범 큰스님께서 저희 방송에 내려주셨던 주옥같은 서신을 모아 함께 음미하고 있는 문수굴 소식. 지금까지 고호의 자화상 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파란 눈의 트롯 가수 마리아의 음악이 나가고 있습니다. 천년 바위. 네, 천년마위, 파란 눈의 트롯 가수 마리아유 열창이었습니다. 생활 속에 피는 연꽃.
엄마, 이제 완연한 봄이 왔어요. 새 잎새들이 막 돋아나기 시작하고요.
그렇지? 세월의 변화란 참 어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런데 봄이 오는 것은 좋은데,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또 고생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아요.
그래? 지난해도 고생 많이 했잖아. 올해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잘 넘기도록 노력해보자꾸나.
그래요, 엄마. 엄마 지난 시간에는 밀개어 7관음에 대해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공부를 하게 되나요?
오늘은 관세음 보살상과 탱화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자.
네, 엄마. 그럼 저도 메모할 준비할게요.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관세음 보살상인데, 일반적으로 한국 사찰의 관음전환에는 관세음 보살상과 함께 관음탱화를 모시고 있는데, 그 지모를 살펴보면 관세음 보살은 왼손에는 봉오리 상태의 연꽃을 들고 계시고 오른손에는 감록병을 들고 계신단다. 왼손에 든 연꽃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불성을 상징한다고 하겠는데, 그 꽃이 활짝 핀 것은 불성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성불하였다는 것을 뜻하지만, 현재의 꽃봉오리는 중생들 각자가 갖춘 불성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있으며 장차 피어나 모두 부처가 될 것을 상징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감로수병은요?
감로병을 들고 계시니까 그 감로병에는 분명 감로수가 들어있을 것인데, 이 감로수가 의미하는 뜻은 불사, 즉 없어지지 않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불교의 여러 의식문에는 감로병을 묘사한 쇠수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음보살은 대의왕이라 감로병 중에는 법수의 향기가 가득해 마의 구름을 세탁해 서기를 일으키고 업과 번뇌를 소쇄하여 청량을 얻게 하네. 이렇게 묘사되어 있단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른바 각자 자기 관음이 있단다. 우리가 소리를 듣고 관하는 그 자리가 곧 자기 관음보살인 것이고, 그리고 자기 소리를 올바로 듣고 관할 때 누구나 가장 적합한 의왕이 되는 것이라 하겠는데, 그 의왕은 육체라는 감로병을 가지고 있고, 감로병에 구멍이 나면 불사의 감로수는 담겨 있을 수가 없는 만큼, 이는 육체를 잘 보존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란다. 그리고 이 육신을 잘 다스려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 정예수라는 법수가 생기게 되는데, 이 법수는 마의 구름을 세탁하는 힘이 된다고 하였단다. 왜냐하면 이 정예수는 모든 열과 번뇌를 소재하는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마의 구름을 찬란한 서기로 바꿔놓고, 이제까지 열뇌가 그대로 청량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임을 이 쇠수계에서 말하고 있음을 이해하면 되겠다.
엄마가 이 대목에 와선 제가 이해하는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로수란 의미의 불사, 즉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으로써 그뜻 또한 깊은 것 같아요, 엄마. 그런데 청량으로 탈바꿈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그것은 우리가 수행을 할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연하면 우리들이 몸속에 있는 감로수가 작용해서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수 있게 된다는 말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감로병과 감로수는 결코 관세음보살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불사의 감로수, 그것을 찾아 올바로 활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관세음보살과 한몸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주연아.
네, 엄마. 감로병과 감로수가 하나이듯이 우리도 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우리 몸 자체가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엄마. 그런데 엄마, 관세음보살님 보관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래, 맞아. 그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시란다. 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느냐 하면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근본 수승으로 삼고 항상 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를 조용화해서 나타낸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그러시군요. 관음탱화도 많잖아요, 엄마.
그래. 관음탱화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이 많아서 그 공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자, 주연아.
네, 엄마 그러실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엄마 오늘도 이 딸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생활 속에 피는 연꽃. 지금까지 주연이와의 대화를 통해 관세음보살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생활 속에 피는 연꽃이었습니다. 오늘도 엔딩 시그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이 되면 메마른 가지마다 새잎이도다. 만사는 실록의 물결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과 함께 애청자 여러분의 일상도 돋아나는 새잎처럼 새희망이 돋아나는 일상이 되시길 바라면서 3월에 함께한 소울심의 보리수 그늘 아래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울심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함께 나눠주신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